다니엘 11장 우리 1절로 우리 6절까지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1장은 바사 제국의 그 쇠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성해 보였던 바사 제국도 그리고 앞선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쇠락의 시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다루겠지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관임을 알고 있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물론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며 그리고 도리어 이것을 멸시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과 진리에는 분명히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다니엘 11장이 실제적으로는 앞선 다니엘 10장의 그 끝에 이어지는 그 연속선상에 놓여지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에 그려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총체적으로 좀 총평해 보면 먼저 그려보자면 바사와 그 후에 나타날 헬라 제국 그리고 또 그들의 여러 왕조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다루온 적 있었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제국에서 분리되어 나온 왕의 이야기, 특별히 유대민족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 억압하였던 그에 대한 이야기도 11장 가운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역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요. 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 또 다니엘의 이 말씀들 우리가 볼 때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적으로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시고 주시는 말씀의 의미도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세밀하게 말씀 21장 말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사 제국에 있어서 여전히 도움을 주고 있고 또 힘을 주고 있는 일들 이것이 비단 어떤 다니엘의 정치적인 그런 도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가 도움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어지게 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환상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새 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초대의 그 고레스로 이후에 등장하게 되어질 이어질 바사의 그 제국의 세 명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 왕 다음에 나타날 네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중반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고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네 번째 왕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여러분 크세르크세스 우리가 일전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바 있는 왕입니다.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다니엘서에 그려지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오늘 이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네 번째의 왕입니다. 네, 에스더서 말씀 나누었을 때에 처음에 그 배경 말씀드렸을 때예요.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후에 앞선 왕들이 실패하였던 그리스 정벌을 한 3년여 동안 국력을 다 집중하여서 이제 그렇게 준비했었다라고 하는 배경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벌이 처음에는 마케도니아를 침공하여서 정복함으로 인하여서 성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에스더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실패로 돌아간 후에 그리고 이어진 일들이 어떠한 일이냐? 와스디를 폐위한 상태에서 공석으로 되어져 있던 왕후의 자리 다시 간택하여 에스더로 그렇게 왕후를 드린 일, 그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배경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2절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2절 마지막에 다시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서 헬라 왕국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심히 부유해졌고요. 힘이 있어졌고요. 강성하여지니까 자기가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는 헬라의 한 왕에게 패배하여서 국가적으로 아주 큰 결정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이후에 있을 한 전투를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제 망하여지게 되는 것들을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그것이 또한 그려지고 있는데 바로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즉 아하수에로가 자기가 강성하여서 헬라를 친다라고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그 후에 다른 한 왕이 나타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국을 정벌하여 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가 이후에 헬라 제국 아주 크게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 여러 환상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아주 빠르게 그의 제국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이 3절 말씀도 또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나타나셨던 부분들을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 4절 가운데에서 더욱더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가 가장 강성하였을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렉산더 정벌을 나섰다가 열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급작스러운 그 군주의 죽음 그 이후에 알렉산더를 그렇게 고필하고 있던 그 가장 가까웠던 네 명의 장군으로 인하여서 그의 제국이 넷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알렉산더에게도 자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선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십시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그의 자손에게로 그 제국의 그 권세가 그렇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암살되어지는 것을 학자들은 이것에 붙여서 이해합니다. 즉 알렉산더에게도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의 자녀들로 그 알렉산더의 왕의 왕권이 넘어가지 못하고요. 그가 암살되어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에 휘말려서 나라가 네수로 쪼개지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확인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4절의 말씀 중반까지가 바로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뽑혀서 즉 알렉산더가 이룬 그 제국이 나뉘어지게 됨을 4절 마지막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5절, 6절의 말씀은요. 그 네 왕조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어떠한 여러 나라의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어난 왕들이 서로의 강함을 다투고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러한 중에 한 왕조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왕조가 어떠한 방법을 택하고 있느냐. 6절 말씀 보시면 이리 기록합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의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남방의 왕이라고 하는 딸은 누구냐? 이집트 왕의 딸을 말합니다. 이집트 왕의 딸 하나가 그리스 제국이 나누어졌던 그 네 제국 중에 하나로 시집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무엇인가? 정략 결혼입니다. 정치적인 국가적인 그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자녀들을 결혼시킴으로 인하여 화친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것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재편되어지고 있음을 6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여지게 됩니다. 그 딸도 여기 6절 중간에 보시면 그 공주의 힘 자체도 약해지게 되고요. 그 왕도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고 권세도 없어지고 그 공주를 데리고 온 자와 그가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모든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1장 말씀 준비하면서요. 여러 왕들, 여러 나라들, 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 말씀인지 역사 공부인지가 좀 헷갈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간략하게만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가 중히 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인간의 왕들이 나타나고 나라가 서고 민족이 일어나고 망하여지고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다시피 그 크세르크세스가 자기 힘이 강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종용하여서 전쟁도 하고요.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정략결혼도 하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여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 그들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에 어린이 설교 때도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일생도록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에 속한 그 모든 백성의 주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어져 있는 사람의 결단과 의지는 뭐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주셔야 하고 그 길을 보호해 주셔야 그것이 흥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합당한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 아마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머리로 아주 최선을 다하여 생각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민족이 흥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나라에 지혜 있는 모든 자들이 모여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십시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의 앞에 순종하며 또 겸손하여져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원하시는 바들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비록 내가 그 길을 계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나의 왕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인생이니 주께서 나를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리란 확신, 그리고 그 확신으로 얻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리 믿습니다. 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각 개인의 역사 가운데에도 일하여 주심을 믿고요.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하루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또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의 성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일어서고 가라앉음도 왕의 그 일어섬과 또한 망하여짐 또한 모두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 권세도 하나님께 달려있거늘 하물며 우리의 인생 아버지님 누가 주인이신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잘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애쓰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그 길이 닫혀지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과 주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바람들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그 뜻에 따라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때에 나와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간구하는 자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함들과 하나님 만족함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바를 또한 이루어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성취해 주셨다 하는 일들이 아버지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는 또 오늘 아버지의 여러 일정이 있는 또 치료의 일정과 수술의 일정이 있는 또한 아버지의 지체들이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하루 되셔서 모든 것이 온전함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